골로새서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뭐 휴가도 다녀오셨겠고 좀 여유로워야 할 그런 텐데 이렇게 오늘 읽은 말씀이 상당히 긴장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반문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통해서 신자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습니다 오늘 밤에 그래서 저는 이 본문으로 여러분을 몰아세우거나 닥달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도리어 이 본문을 잘 살핌으로 격려하고 구원하고 싶습니다 참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구원의 내용이 무엇인지 더 선명히 드러내어서 분발을 우리의 믿음의 분발을 촉구하고 싶습니다 지난해 12월에 제가 12월 초에 수요일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가지고 살핀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의 현실이란 것은 우리의 현실과 비슷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밭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 때문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들이 꽉 막아서 신앙을 꽉 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현실은 세상 끝날까지 주의 교회를 괴롭힐 것입니다 농경사회였던 예수님 당시보다는 현대사회에서 그 괴롭힘이 더 강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때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막았다 말씀을 막아서 기운을 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오늘 이 말씀을 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1절로 4절에 어떤 내용이 간략히 나오느냐면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으며 그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며 마침내 감춰진 우리의 생명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1절, 2절, 3절, 4절에서 아주 간략하게 바울 사도께서 말씀합니다 이러한 말씀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러한 내용이 과연 뭔가 하는 겁니다 1절에 보면 우리의 구원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렇게 가정에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다시 살리심을 받은 적이 없는데 마치 그런 일이 일어난 것처럼 생각해 보라 그런 말씀이겠습니까? 살리심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잘 모르겠는데 한번 너희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아라 그렇게 다짐해 보아라 그런 뜻이겠습니까? 만약 그렇단다면 만약 그런 가정이 옳다 한단다면 이 말은 바울 사도의 철학 사상이나 인생 철학에 불과할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 많이 돌아다니는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인생에 성공할 것이다 하는 그러한 자기 개발서식의 말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여기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과연 내가 믿고 있는 복음신앙이 과연 무엇인지 이걸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가정을 통해서 바울사도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 너희가 참으로 어떤 신앙에 서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아라 그런 말씀입니다. 너희의 지금 너희의 신앙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아라 그런 말씀인 겁니다. 이 말은 2장 3장 이전의 말씀을 염두에 두어야 이 말씀이 좀 더 확실해집니다. 다시 말하면 골로새 교회는 상당히 복잡했습니다. 복음 신앙에서 흔들렸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생활에서도 그들은 흔들렸었습니다. 그래서 너희의 복음 신앙과 구원의 현실이 흔들리고 있지 않느냐, 너희의 구원의 현실이 복음의 신앙이 흔들리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이렇게 생각해 보아라 하는 겁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렇게 가정하고 이야기를 진행시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만약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고 우리가 확신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제 이 문제가 남겠죠.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위의 것을 찾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위의 것을 찾아라. 그런 확신이 있단다면 위의 것을 찾아라. 그리고 2절에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이 땅에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이 땅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땅에 있으면서 땅에 있는 것을 추구하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아라. 위의 것을 추구해라, 찾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절에 보면은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주 이 말씀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시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고 한다면 너희는 어떤 사실을 기억해야 하느냐, 위의 것들을 찾기도 해야 되지만 그 위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하는 그 사실도 생각하고 기억하고 믿어라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땅에 있고 예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1절과 2절에 위의 것, 또 2절과 5절에 보면은 땅의 것, 땅에 있는 지체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공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며 우리는 이 땅에서 그의 통치를 받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통치를 받고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것이 신자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형태입니다. 이 사실을 너희가 잊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너희가 복음신앙을 믿었단다면 이 사실을 기억해라, 놓치지 말아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1절 2절의 말씀은요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설명하느냐면 굉장히 공간적인 차원으로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너희는 구원 받아서 이 땅에 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신다, 그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굉장히 통치적인 차원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절 4절로 넘어가면 좀 더 그 우리의 구원의 현실이 좀 바뀝니다. 굉장히 시간적인 차원에서 우리의 구원의 현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시간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자, 우리의 구원을 이 3절 말씀에서는 우리의 구원을 과거 시제와 완료 시제로 표현합니다. 자, 너희가 죽었다. 너희가 죽었다. 그리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보이지가 않습니다. 안 보입니다. 누구에게 안 보이는 걸까요? 신자들에게 안 보이는, 안 보인다는 그런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이게 신비한 겁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 아직 드러난 것이 아니다, 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구원의 현실은 감추어져 있습니다. 충만이 다 이루어진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시작은 되었지만 완성된 것은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4절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4절을 보면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의 구원이 미래의 일로 아직 남아있다,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미래의 일로 남아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다. 자,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던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제 확연히 드러날 것이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때 가면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감춰졌던 우리의 생명이 드러날 것이다. 확연히 영광스럽게 그 드러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부활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하지 않습니다. 계시라는 차원에서, 시간이라는 차원에서 이제 감춰졌던 것이 드러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죠. 그러나 그런 차원에서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을, 시간의 차원에서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생명이 이제는 영광 가운데서 드러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을 이렇게 1절, 2절, 3절, 4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 어떤 말씀을 쓰고 있냐면, 바울사도께서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말을,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어떤 뜻이냐면, 우리의 구원을 설명할 때 바울사도께서 즐겨 쓰시는 그런 표현법입니다. 자, 우리의 구원이 공간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께 묶여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함께 이렇게 묶여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6장에 보면은, 자, 우리의 구원을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 너희가 세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과거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장사 지낸 바 되었다, 못 받겠다. 그 다음에 어떤 표현이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 것이다. 우리의 구원이 그리스도와 굉장히 연합되어 있죠. 묶여 있죠. 그리고 로마서 8장에 가면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완전히 그리스도와 연합된 겁니다. 꽉 묶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절에 사실 말씀이 그래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고 그 다음에 위에 계신,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라 하는 겁니다. 거기에 묶여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와 아주 밀접한 인격적 관계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결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신비한 연합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공간 속에서도 일어나는 것이 있지만 시간 속에도 일어나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역사의 문제다, 그런 겁니다. 초월이 역사 속으로 침투하는 사건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이러한 구원은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결코 시작도 과정도 완성도 없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문제가 또 남습니다. 5절 이하가 그런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 세 가지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이어서 곧 그것은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다 그렇게 말씀한 다음에 탐심은 우상 숭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할 말씀은 뭐냐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랬습니다. 이 죽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걸 바로 이해해야 됩니다. 이걸 바로 풀어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일 것인가 그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는 공간적으로는 주와 함께 하늘에 살지 않습니다. 땅에 있습니다. 이 땅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늘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이런 한계와 제약 때문에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도구로 쓰이지 못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단다면 바울 사도께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동적으로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있다면 뭐하러 그런 말씀을 하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죠? 자동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서 잘 산다면 왜 너희 우리를 향해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렇게 말씀하겠습니까?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은 그러면 더 나아가서 우리의 지체랑 우리가 죽여야 할 것들이 뭐냐?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체라는 것은 뭐냐면 이런 것들에 내어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에 내어줘요. 이런 것들이 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지체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사용하도록 내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섯 가지 목록을 악덕 목록이라 그렇게 신학자들은 말하기도 합니다. 악덕 목록. 처음에 네 가지 목록은 어떤 목록이냐면요, 주로 어떤 것과 관련되어 있느냐면은 다 부도덕한 성적 악행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게 네 가지 다. 그러니까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 이런 것들이 다 모두 다 부도덕한 성적 악행과 관련된 그런 죄악들입니다. 다 성 문제에 속한 문제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부에 대한 인간의 욕망과 관련되는 그 말씀입니다. 탐심. 그러니까 성의 문제와 탐심의 문제를 지금 거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옛 어른들의 이야기도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남자는 여자와 돈 문제만 주의만 성공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사실입니다. 이처럼 인간이 사는 사회라면 늘 어디에나 이런 문제는 보편적인 것들입니다. 특수한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나 있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구원을 받아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이 두 문제를 뭐뭐 하지 않으면 방금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것에 주의하면 성공할 것이다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 두 문제를 그런 상식적인 차원에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이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단지 윤리적으로 그 문제를 다루고 끝나지 않습니다. 굉장히 무겁게 다룹니다. 6절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굉장히 무겁습니다. 굉장히 무거워요.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는 겁니다. 바울사도는 지금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내린다 그랬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죄를 지적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내린다 그랬습니다. 의로운 하나님께서 결코 가만두시지 않으실 것이다, 좌시하지 않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겁주시는 말씀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 대해서 내가 심판하겠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 문제를 소홀히 하거나 회피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소홀히 하거나 회피할 수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좀 껄끄럽다 해서 덮어둘 문제가 아니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만약 우리가 덮어두고 쉬쉬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바로 서기가 어렵습니다. 2000년 교회사 내내 교회를 위협에 몰아넣었던 문제들도 바로 이런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런 문제를 고쾌로워했던 겁니다. 그러면 물질 문명이 극도로 발달한 오늘의 시대에서는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다가오는 큰 문제라 이 말씀입니다. 그런 까닭에 바울 사도는 그 문제에 대해서 죽이라 그랬습니다. 죽이라. 무섭지 않아요? 한번 이 말의 뜻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굉장히 썸찌다 말입니다. 죽이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죽이라. 우리는 이 죽이라는 말에 대해서 말의 의미를 깊이 있게 집중적으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탐심이라는 것은 또 성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탐심이라는 것은 우리의 지체를 빌미로 해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지체를, 우리의 육신을 빌미로 해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육신이 도구가 된다는 그런 뜻이죠. 우리의 육체를 수단으로 해서 탐심은 밖으로 드러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육신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잘못 사용된다 그런 뜻이지 너희의 육신이 죄악적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탐심은 분명히 우리 마음의 문제입니다. 인간의 본성이 타락해서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러니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해서 이 말을 잘못해서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손도 자를 수 있어요. 발도 자를 수 있어요. 눈도 뺄 수 있어요. 귀도 자를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잘못해야 할 때는. 굉장히 심각하게 들을 때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코 그런 극단적 금욕주의를 권하지 않습니다.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죽이라는 말은 어떤 뜻일까요? 너희의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쓰이지 않게 제어하라, 컨트롤하라 그런 말입니다. 제어하라, 컨트롤하라. 너희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 너희에게 생명을 주었지 않느냐? 그러한 생명을 가지고 컨트롤해라, 제어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1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거기에 좋은 해석이 나옵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아, 5장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6장입니다. 6장 12절입니다. 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자, 너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럼 하나님께 쓰실 것이다. 그러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거는 말로는 간단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낸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러니까 죽이는 일입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굉장히 무거운 일입니다. 어느 때는 내 재산을 내놓아야 할 그런 때도 있는 것입니다. 이게 죽이는 겁니다.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절대. 참으로 탐심이라는 것은 우리의 지체를 수단으로 해서 밖으로 드러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몸은 단지 그런 것들의 하수인에 불과한 것인가?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 책임도 없느냐 우리의 몸은. 그냥 우리의 몸에 수달아만 쓰였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가?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하나의 인격자 안에 있는 두 구성요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로따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육체와 마음은 합동작전에서 탐심이라는 것을 구체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탐심을 없애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탐심을 없애라 말씀하지 않았어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결코 탐심을 없앨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럴 힘이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명확한 교훈입니다. 그런데 이 탐심이라는 것은 우리의 지체를 통해서 사회적으로 구체화되고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구체화되는 것입니다. 먼저 사회적으로 구체화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일을 안 하면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자기 지혜와 힘을 동원해서 자연을 이용해서 자기의 먹을 것을 얻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그렇게 해야만 자기의 생명을 확대 연장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일이라는 것은 생명을 확대하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반면에 죽음을 확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18세기에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뭡니까? 자연과학 지식을 생산수단에 응용함으로써 소비재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이 산업혁명 아닙니까? 이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 굉장히 부유로워졌습니다. 대단히 풍족해졌습니다. 하지만 인간성을 얼마나 황폐화시키고 물질화시켰느냐 그 말입니다. 산업혁명으로 공해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과학과 기술의 발달로 첨단 무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죽어갔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어갔어요. 우리가 잘 살아보세요 이렇게 하면서 죽어라 이랬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이만큼 잘 살게 됐습니다. 그러면 잘 살게 됐으니까 그것으로 우리가 다 끝난 거냐? 그거 아닙니다. 그만큼 죽음도 확대한 겁니다. 그만큼 그런 희생의 대가로 우리는 또 풍요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탐욕이라는 것이 한쪽에서는 진보이겠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야만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탐심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역사에서는 어떤 운동들이 일어났냐면요, 문명을 폐기하자는 그런 낭만주의 계열의 반문명운동도 있었던 것입니다. 반문명운동, 히피운동도 다 그런 얘기죠. 예.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문화를 거부하는 것, 문명을 거부하는 것이 그런 현상들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탐심이라는 것이 사회적으로 구체화될 때는 어떤 식으로 나타날까요? 자, 속임, 거짓이라는 형태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독점이라는 형태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착취라는 형태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강탈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회적인 의미입니다. 탐심에. 거기에는 사랑과 자비와 후덕함이 없습니다. 서구의 제국주의가 다 이런 짓들을 해왔던 것입니다. 한때 일본도 우리나라를 그런 식으로 지배했습니다. 어제 일본 총리가 그것에 대해서 사죄의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걸 가지고 부족하다 어쩌다 그런 말도 있었지만 하여튼 사죄의 발언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잘하고 있는가? 우리는 지금 잘하고 있는가? 아닙니다. 우리는 무역대국입니다. 10대 무역대국 안에 듭니다. 이 무역대국이라는 말 속에는 결코 긍정적인 것만 들어있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부정적인 것도 들어있습니다. 슬픈 일들이 들어있습니다. 억울한 일들이 들어있습니다. 인간을 마치 짐승처럼 대했던 그러한 비인간화도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란다면,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있는 우리란다면 그걸 냉철히 따져볼 그러한 것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새 기업을 하시는 분들 가운데도 이 문제를 심각히 고려한 까닭에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을 말하는 분들도 이제 하나씩 둘씩 나오게 됐습니다. 그런 기업을 가리켜서 사회적 기업이라 그렇게도 말합니다. 그러면 탐심이라는 것은 사회 속에서만 작동하는 것이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애곡된 신앙의 형태로도 나타납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본문은 우상 숭배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컨대 내가 부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것이 인생의 최종 목표가 된다면 그건 어느 길로 가는 줄 아십니까? 그건 벌써 우상 숭배의 길로 걷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부자가 되겠다 하는 것이 그것 자체가 인생의 목표가 된다 한다면 그것은 이미 우상 숭배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나 자기 가족이나 자기 기업을 절대시하면 그것 또한 우상이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경제활동은 우상 숭배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을 생활하고 있던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할 만도 합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죽이라. 얼마나 깊은 이야기예요.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재미있습니다. 불신자라도 탐심의 위험성을 이렇게 말합니다. 물신 숭배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탐심에 대해서 물신 숭배라고 말합니다. 물질을 신으로 숭배한다는 겁니다. 참된 예배의 대상을 모를지라도 참으로 그런 똑똑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참된 예배의 대상을 알면서도 물신 숭배에 빠진다면 우리는 하나의 예배를 더 드리는 겁니다. 예배의 대상이 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예배하고 재물도 예배한다는 겁니다. 그런 까닭에 6절의 말씀처럼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제 그 말씀의 무게를 아시겠습니까? 참 무겁습니다. 자, 교회사를 보면은 신자의 삶의 형태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사람 한번 잠깐 생각해 보겠는데요. 12세기에 이탈리아에 살았던 성 프란시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굉장히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참으로 하나님부터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자기 가족과 부와 야망을 다 버리고 참으로 들판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삶을 삽니다. 나중에는 그가 은둔수도원도 세웠습니다. 이렇게 부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이고 부정적으로 신앙을 표출한 그런 대표적인 신앙의 인물입니다.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18세기 인물로서 진젠돌프라는 백작이 있습니다. 그는 그도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선교에 헌신한 사람입니다. 그는 백작이었던 까닭에 결코 목사가 될 수 없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조차 버리고 누토교 목사가 되어서 선교활동을 열심히 한 인물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다 버려야 할 것인가?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 문제입니다. 저는 여기서 말씀을 꼭 분명히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열심히 살다 보니 부자라는 결과도 주셨다 이렇게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다 보니까 부자라는 결과도 나에게 주셨다 그렇게 나오는 것은 신앙입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목적이 될 때는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그렇죠?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그가 부자가 아닌 게 아닙니다.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지금으로 치면요, 어느 정도 부자냐면 굉장한 기업을 가진 그런 분일 겁니다. 굉장한 기업, 그런 부자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를 우상 숭배자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합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향점이, 삶의 지향점이 무엇이었느냐 하는 겁니다. 그 지향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래서 물질을 상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을 상대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면 우리는 이 지점을 명확히 몰라서 헤매거나 쩔쩔맬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책감에 빠질 때가 참 많습니다. 우상 숭배와 참된 예배 사이를 오락가락할 수 있습니다. 이 경계선을 잘 모르게 될 때는 우리는 다른 사람을 나의 말로서 정죄할 수 있습니다. 저는 남북교 성도님들에게 절대 정죄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다 보면은 이렇게도 될 수 있고 저렇게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목표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으로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의 지체를, 땅에 있는 너희의 지체를 죽이라,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우리는 개혁주의 신앙 노선에 선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전통은 운둔적이지도 아니하고 피안적이지도 아니합니다. 결코 개인에 몰두하지도 않습니다. 개인의 변화와 사회의 변화를 지향하는 그런 신학 전통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을 변혁시키는 신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 속에서 신령한 싸움을 해서 건강한 사회도 만들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분명히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세례파 신학과 다릅니다. 그러한 신학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대한 이해가 너무나도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몸담고 있는 이 사회에 대한 이해가 적어서 그걸 어떻게 뚫고 나가야 될지 잘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신령한 싸움을 하기 위해서 먼저 어디에서 시작해야 하냐? 교회 안에서 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먼저. 사회에 가서 무슨 사회운동하고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그런 사회를 이루어야 합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그러한 싸움을 이 교회 안에서 먼저 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회 속에서 살면서 우리가 우리의 직장 속에서 그런 일들을 또 펼쳐야 합니다. 그런 싸움을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성취를 받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신자가 된다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진실로 진실로 신자되기 원합니다. 그런 찬양을 드렸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진실로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걸 소원해야 합니다. 이 일을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해야 합니다. 죽을 때까지. 거기에 삶의 의미가 있습니다. 삶의 보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일을 이루어 나갈 때 비로소 삶의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는 의미가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말이 바로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디에 안 빠지느냐?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 싸움을 하다 보니까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싸움을 싸우다 보니까, 그 싸움을 향해서 나가다 보니까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는 겁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본문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네. 우리의 구원의 신분은 그리스도의 높아지신 신분과 떼려야 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을 출발점으로 해서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시다. 그는 나의 최고의 상관이시다. 그 이상은 없다. 이런 고백을 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이게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이러한 신앙을 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면 결코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참으로 고단한 일이옵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일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힘들고 참으로 그 싸움이 치열한 것인지 알 수가 없사옵나이다. 어느 때는 우리의 목숨이 이태로울 수도 있습니다. 어느 때는 우리에게 재물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싸움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이 없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그 답이 나옵나이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목숨이 다할 때까지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교회를 통해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